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다 함께 들으며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또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깨닫고 또 즐거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받고 믿고 또 마음에 두어 실천할 바를 실천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도 계심을 아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두지 않으셨고 않으심을 아오니 주께서 은혜로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만을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 문안과 송영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4절 보십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계셨고 언어의 뜻대로 언어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하나님 전통 본문의 다수는 전통 본문도 둘로 쪼개져 있는 경우인데 요한계시록은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본문도 다수 본문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전통 본문을 보통 M자를 쓰는데 M자도 A, B, C, D, E 같이 다섯 개로 M자도 쪼개서 어떤 데는 M, A, B가 갖는 본문이 있고 M, D, C, D, E가 갖는 본문이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여하튼 장차 오실 하나님 전통 본문의 다수 본문이 M, A, B의 그 그룹 한 것이 80 A가 몇 개인지 A가 74개 B가 10개면 84개 그런 전통 본문 중에서 그 많은 편이고 계시록에 대한 사본 중에서 나머지는 그보다 약간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본문의 다수 본문 다수 사본들의 본문인데 장차 오실 하나님 그렇게 되고 하나님과 아마 옛날 킹잼 성경 그랬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계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평강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쓰지만은 평강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는 평안이 더 일반적인 용어 같이 보입니다. 그냥 평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종말 예언의 계시인 본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제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스스로 있는 자, 혹시 여호와라는 명칭의 뜻이라고 이해됩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을 제가 간혹 설명드린 대로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있다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보입니다. 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하야 그러는데 하야의 고형이 하와 그러네. 하와라는 단어에서 그것이 현재 시제 미완료 시제라고 말하는데 시제의 변형이 예, 그것이 여호와로 예,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튼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있게 해서 모든 이 창조 만물은 피조물은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있는 자다. 그 말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주의 근원을 우리가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말을 우리가 간혹 말하지만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영원하다. 그러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냐. 결국 둘 중에 하나일 뜻이 뿐데 이론으로 말하면은 말이죠.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며 물질이 영원한 그 물질에서 이 오묘막측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당신이 설명할 수 있느냐 할 때 아마 설명하기 어려울걸요. 진화론 갖고는 물질 영원설 갖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것으로 온 우주 만물이 설명되고도 남습니다. 단지 그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증거하시면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나타나 그것이 성경 계시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 사건들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이런 자연 만물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아름다우심에 대한 그런 어렴풋하게 보이는 계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계시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들 그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 신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영이심을 뜻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일곱이라는 수가 일곱 완전한 영이시다. 완전한 영이시다. 일곱 영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일곱 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눈이 일곱이다. 양이 눈이 일곱이면 괴물일 테인데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시고 충만하심을 표현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일곱 눈은 예수님의 이 전지하심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신비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눈과 그것은 온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의 충성된 증인 되심,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의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하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심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원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가집니다. 충성된 증인은 죽기까지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죽기까지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또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세계의 정치가들의 머리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계의 주님과 왕이 되셨다. 그는 만주의 주님이시고 땅에서 주라고 높임을 받는 모든 자들 위에 있는 참 높은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통치자들, 왕들, 권세를 가진 왕들 중에 참 높은 왕이시다. 우리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깁니다.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자주 나오는 기원과 같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은혜와 평안은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끝에 나오는 말씀이던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대제사장의 축도라고 말하는 축복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은혜와 평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된 그런 일이죠.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또 믿은 후에도 은혜를 받아야 더 잘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성화를 조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장이 없어서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잘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중생한 백성들 성도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자라서 온전한 인격자들이 될 걸 성화라고 말하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복이고 사모하는 것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고 구원 얻고 또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성화를 이룬다. 평안은 은혜와 평안은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포괄적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말한 샬롬, 우리가 아는 히브리 말의 샬롬이나 헬라 말의 에이레나나의 뜻은 같은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에 매우 가까워 보인다. 우리말이 참 우리가 히브리족 세음족속인지 세음족속이 꼭 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안녕입니다. 평안. 굿모닝보다, 좋은 아침보다 훨씬 좋은 인사죠.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자주 들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자주 설명드렸죠. 평안은 우선 마음의 평안을 가리킬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진짜 필요한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또 슬프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마음이 이 세상은 진짜 불안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서일 수도 없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불안의 그런 심리인데, 인생은 불안한 존재다. 무슨 그렇게 말하는 실존 철학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존재.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다 겪는 그런 어떤 감정 심리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심리적 마음의 평안, 안정, 하나님 안에 잠든 마음의 평안이 있다. 마음의 평안이고, 또 안녕하십니까 말은 몸의 건강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면 안녕하지를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은 몸이 아프지 않고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십니까, 그 말을 담고 있고, 또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씀은 조반을 드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우리가 문안을 많이 했죠. 아침에 만나면 조반 드셨어요? 하도 굶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조반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죠. 사람이 먹는 것이 기본인데 안 먹으면 평안할 수 없죠. 몸 아프지 않고 마음에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잘 먹진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그래도 몇 술을 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 가정이 화목해서 매일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으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예? 가정의 화목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가정 단위로 볼 때에는. 그리고 사회적인 평안도 평안이죠. 사회가 서로 갈등하고 매일 데모나 일어나고 정부 상대를 정죄나하고, 그것처럼 참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늘 말하지만은 제일 보기 싫은 게 그거죠.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헐뜯으면 그 나쁜 사람들만 천진이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이렇게 설명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나쁜 것만 참 열거하고 또 상대는 또 반대로 아니요 저 사람이 참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얘기만 가만 들으면 이 나쁜 사람 천지인 이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 사기꾼 같고 더 나쁜 그런 독재자 같은 사람들만 있나 그렇게 보이는데 그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람은 흠과 점이 다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이렇게 서로 얘기해 주고 그렇게 선의의 경쟁도 좀 하고 그러면은 더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하튼 평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회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신의 평안,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일용할 양식에 부자는 아니라도 일용할 양식에 너무 배고프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있으면 좋겠죠. 그건 다 평안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리적 평안만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몸의 건강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의 존재로 만드셨지 영만 있는 천사로 만들지 않았어요.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기도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칠 정도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마태복음 6장에는 그걸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여하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와 평안,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성화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몸의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 사회적인 평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늘 있는 줄 안다. 5절 계속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전통사본에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뜻은 비슷하죠. 죄에서 해방이나 죄를 씻는 것이나 비슷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죄는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대속 사역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구주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 씻음의 문제입니다. 성도는 또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대표적인 그런 그 진리를 보이는 구절이죠. 요절이라고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목사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만인이 제사장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이게 성직과 평신도의 그런 구분이 천주교처럼 있지 않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집에 가면 작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고 또 각각 봉사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우리는 한국 백성이지만은 대한민국의 그런 시민권이라고 할지 뭐라고 그러나요,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종이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속죄신앙을 갖고 있는 자마다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에는 지성소 안으로, 와 놀라운이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하고 아빠의 품에 안기는 어린 아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죠?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면은, 우리 예배 끝나면은 우리도 보면은 아이들이 없다가 요새 아이들이 몇 명 있으니까 쫓아와서 아빠하고 딱 안기는 걸 보면 저게 아빠지, 저게 아이지, 아이와 아빠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듯이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립니다. 7절 보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 예언, 지금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의 책이라고 말해요. 종말 예언을 계시한 책이다. 종말 예언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장 7절에 재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22장 끝절에 가면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종말의 계시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승천 시 구름이 그를 가리웠듯이 그의 재림 시에도 그는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그것은 구름과 함께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 재림하는 날은 구름도 하늘에 좀 있을 것입니다. 맑은 그런 가을 하늘, 요즘 같은 어떤 때 맑은 가을 하늘이 아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주님 승천을 이렇게 묘사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보는 데서 승천하실 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 가세히 쳐다보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구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께서는 해야 되겠지. 이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도 예수님을 존칭어를 써야겠지. 이 예수는 그러지 않고 예수께서는, 온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며 그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자들도 있으나 후회와 공포 속에 부르짖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주님을 보고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도 있고 또 아이고 진짜 예수가 오네, 예수가 오시네, 나는 안 올 줄 그 신화인 줄 알았는데 신화가 아니라 진짜네, 진짜네,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은 주님 심판의 권능 위엄 있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게 될 것이다. 두 부류로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을 확증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전 번연의 철로 역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장망성, 예, 장망성입니다. 그것들은 다 불심판을 받을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그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을 다 제하시고 벌을 주셔서 지옥 형벌로 벌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천국의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8절 마저 보십시다. 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도 요새 쓰지 않는 말이죠.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약적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구약성, 구약의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이든지 헬라어 구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 구약성경에는 다 주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우리말의 알파벳은 가나다라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말하자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파벳으로, 서양의 영어는 A부터 Z까지, G라고도 하는 Z까지, 그리고 헬라어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첫자와 끝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 시작은 창조요 끝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 말입니다. 영원하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존재하셨고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장차 오실 자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무한한 차이입니다. 조그만 차이가 무한자와 유한자의 차이는 무한합니다. 창조주와 우리의 차이는 권능의 차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 능력이 참 별로 없는 그런 자입니다. 지식적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조금 쥐꼬리만큼 안다고 하는 조금 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다. 누가 표현하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지식은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자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있다고 우리는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세 가지 우리가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복합해 짧은 본문이지만 나와 있죠. 첫째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사모합니다. 얻기를 원합니다. 항상 얻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죄와 시험이 많고 슬픔과 수고로움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슬픔이 많고 불안한 이 삶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오늘도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관계의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속상해서 못 살겠다. 또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유 전부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진 일들이 속상해서 속상한 말이죠.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대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세상의 현실 또 모든 현실 속에서 속상한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은혜와 평안.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사모하죠. 사모할 만하죠. 사모하고 있죠. 저는 사모하는데 여러분도 사모하시죠. 그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조금씩 이뤄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주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심히 유치한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저분은 참 성숙한 인격자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저런 것이다. 온유와 겸손이 바로 저런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평안, 평안한 단잠을 주무십시오. 밤에 잠 못 자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여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에 주시는 평안으로 단잠을 자게 주옵소서 하고 세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딱 누우면은 코를 골고 금방 잠이 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래서 다 평안한 잠을 자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감사하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 죽어야 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대로 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전통 본문에 씻어주시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혈 찬송, 속죄 찬송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의 진수는 속죄 찬송입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주께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사가 속죄의 가사가 있는 찬송가가 진짜 찬송입니다. 그것이 찬송의 진수입니다. 그냥 멀리 멀리 갔더니 뭐 그런 찬송가 그것도 찬송가이긴 하지 찬송가 속에 저는 젊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많이 불렀고 예, 그렇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아 속죄가 참 찬송이구나 내 기도와 기도에서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속하십니다.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항상 그러죠. 아 속죄 신앙이 있는 분 같구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 같은 죄인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속죄의 고백이 된 속죄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저분이 속죄 신앙이 있는 분 같구나. 그 감사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제사장 되고 하나님 섬기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습니다. 영광을 돌리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뭔가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다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환경 여건 속에서 말이죠. 예, 그 속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집사람은 긴장을 해요. 죄송해요. 또 집사람에게서. 왜냐면, 자, 또, 예. 우리 김 목사가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또 할 일이 많아갖고 내가 또 계속 나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퇴하면 당신 많이 도와줄 거야. 당신 어디 쉬게도 못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안한데 은퇴하면 내가 열심히 당신 많이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틈틈이 내가 그 남은 생에 놀지 않고 나는 또 열심히 주의 일 할 거는 천지니까 할 거는 많으니까 내가 조금씩 한다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하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목회를 할 때 보면 뭐 또 우리 교역자 지금 부목사님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없을 때는 11번 설교 저 혼자서 하고 뭐 신방 잘 못하지만 좀 하고 그렇게 지나면은 어디 뭐 꼼짝달싹 할 시간이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 은퇴 후에는 달라지겠지. 조금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요. 근데 제 말은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각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셋째로 한 가지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여기에 재림이 종말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가 친히 약속하셨고 성경에 밝히 증거된 복된 소망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또 요한계시록 아까 말한 22장 20절 끝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께서 가라사대 그래야 돼. 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께서 가라사대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이 엘라말로 나이 내가 나이 진실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했거든요.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재림 신앙, 재림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십시다. 주의 구원사역을 감사하며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평안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성화를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주의 평안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한 삶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겠나이까. 주의 은혜와 평안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충만하게 주셔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고 또 평안한 단잠을 자고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늘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소망하며, 믿고 소망하며,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